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주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열매는 맺힌다. 정말 주연데요 이거. 농부가 씨를 뿌리면 덜하는 길가에, 덜하는 돌밭에, 덜하는 가치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덜하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그랬죠? 좋은 밭에 많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성경 말씀에 덜하는 그랬습니다. 그게 꼭 우리 인생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이 다 좋은 밭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덜어는 이곳저곳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씨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민생활하면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밟혀 굳어진 밭이 길가 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웃지 못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어도 울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이런 분들 대부분은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그 안에 큰 바위가 있고 흙이 얕은 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싹이 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뿌리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덩어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삶의 응어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것, 해도 해도 풀리지 않는 운명 같은 그 무엇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도대체 해도 해도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덩어리, 응어리,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그런 바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위를 안고 수영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야 합니다. 제가 음악하는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도 응어리가 참 많아요. 선생님들은, 한국 선생님들은 대부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했냐? 이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애들의 영혼들이 찌그러드는 거죠. 찌그러들어요.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자리를 잡으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앉습니다. 그 자리가 별로 안 바뀌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런 아이들 속에 마음의 응어리가 맺히고 바위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내가 어떤 실력이든지, 내가 오케스트라 자리에 어디에 앉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그 바위를 쪼아냅니다. 그러면 풀려요.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이 밝아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생겨요. 음악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전에는 음악이 너무 짐스러웠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죠. 응어리가 풀리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형이 필요 없어요. 영혼이 성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곡식이 자라긴 자라지만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마음도 말씀도 뿌리를 내렸는데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라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툭 쓰러지는 거죠.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시가 자랍니다. 잡초는 물 안 줘도 잘 자라요. 물 안 줘도 자라나? 하여튼 곡식보다 잡초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가만히 두면 그냥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잘라야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딱 한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딱 한 가지를 외칩니다. The Lord reigns.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의 고집도 꺾어야 하고 나의 자아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 되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또 다른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씨앗과 그 자라나는 열매 시리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의 2편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한 것이라곤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아 글쎄 싹이 났다. 이 기적이죠. 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닌가?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 싹이 나버렸어요. 농부는 씨를 뿌렸다. 잠을 잤다. 깨어났다. 그런데 씨가 났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씨앗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씨앗이 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농부는 씨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한 일밖에 없는데 싹이 나버렸다. 줄기가 자랐다. 열매가 맺혔다. 제가 기적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기적을 그냥 거둬들이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나같이 열심히 우리는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거두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민생활 뼈빠지게 일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얻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모은 것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 때문에 우리는 여지껏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것밖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도, 뿌릴 씨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누가 주셨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씨를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씨 뿌릴 힘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다 감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환해집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도 자랑말이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자기가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게 막 이거 나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성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걷어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뻐길 것도 없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씨앗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게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깨닫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손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내가 꼭 알아야 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손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어떨 때는 평생을 기다려야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두 발 뻗고 자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잠도 못 자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죠. 시편 121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저는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고 싶거든요. 자고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지금도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 계시니까 여러분 잠 좀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염려 걱정하시면서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을 휘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세례받으신 오윤경 자매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조금 알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어머니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어머 제가 미쳤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본인을 보면서 어머 내가 미쳤나 봐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팔렸죠? 성실하게 살았는데 겨우 살만해지만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 줄 모르는, 아마 그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부탁한 그 사람들 요셉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다 끊겼어요.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하늘나라로 가고 그때가 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겁이 났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용서해준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요셉이 감옥 속에서 답답하게 아무것도 소망도 없이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우리는 순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는 거죠. 순간만 보면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게 조셉, King of Dreams. 만화영화죠, 만화영화? 참 좋아하는 만화영화인데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요셉이 옥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옥 속에, 굴 속에 거기 뚫린 구멍 하나로 햇볕이 들어와요. 햇볕이. 근데 거기서 햇볕 받은 자리에서 싹이 하나 돋았습니다. 그게 또 자라났어요. 나무가 됩니다. 요셉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You know 어떻게 되죠?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저를 잘 아십니다. 그런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어야 되니까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길만 걸었고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당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손을 포기하고 보니까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는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라면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당신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하늘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나는 것을 보고 나도 새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나는 것도 가르치시고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을 놓고 당신께 엎드리면 저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이제 나는 왜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이제 나는 그것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려놓고 자고 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씨가 나게 하시는 것처럼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일 당하는 교우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이 힘들고 또 우리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손이 계시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맺힐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